오늘부터는 에스라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입니다. 구약 711페이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청부지기 위를 낙하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접시가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계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역사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롭게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역사 수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새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사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했죠. 그럼 뭐 우리나라도 언제 건국이 되었냐에 관한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뭐 우리 전에 정권들 김대중 정권이나 이명박 뭐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봤습니다.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관점이었죠. 그러니 지금 정권 같은 건 또 다릅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수립을 1919년에 임시정부 수립과 같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매우 국가의 큰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 건국 그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서 성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이 건국일, 수립일을 언제로 봐야 될지.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저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1919년이라고 한다고 해도 언제로 할 것이냐. 당시 그 임시정부가 건국절로 기념했었던 개천절, 그 10월 3일로 할 것이냐. 그 10월 3일뿐만이 아닙니다. 10월 3일에도 양력파가 있습니다. 그죠? 10월 3일 양력파, 10월 3일 음력파. 아니면 그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나오듯이 3.1 운동과 그 기미독립선언이 있었던 3월 1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임정 수립을 선포한 4월 11일로 볼 것이냐.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13일이냐. 아니면 한성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23일이냐. 이처럼 이렇게 같은 19년 건국파라고 할지라도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 건국에 대한 이런 논란이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가 참 통일된 관점이 없다는 것은요, 바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이 시작하는 이 정통성, 이거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각각의 이 중대성을 가지고 모두 이렇게 심각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는 그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페르시아를 갖다가 우리 그 한자로 이 바사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그 페르시아라는 민족이 사실상 그 당시 그 메대 민족을 그 흡수를 했는데요. 그 스스로를 그 아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안이라고 하면 귀족이란 뜻이에요. 히틀러가 그 특별하다 생각했던 아리안족과 이 그 발음이 같지요. 아리아누에서 그 아리안을 갖다가 이란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란, 그죠? 원래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었는데 이란 역시 이 1935년에 이란은 아직 100년 안 됐죠, 그죠? 35년에 국명을 변경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이 이란의 정통성과 시작을 확립할 때에 중요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광개토 대왕이나 아니면 이 태조 왕건 정도 되는 인물인데, 사실 그 실제로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조상들과 비견될 수는 없어요.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왕이잖아요. 예, 페르시아 제국하고 뭐 고구려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쯤 되면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조상 그 고레스 왕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요, 그죠? 주변에 그 이란 사람들 있으면 아는 척 해보세요. 그 고레스 왕,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거든요. 놀라면서 아마 자기들 자랑한다 바쁠 거예요.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나라의 그 정통성을 확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고레스 왕의 이런 페르시아 제국을 창설했던 그 왕. 고레스 왕이 처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는요, 사실 그 큰 나라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까 말했던 그 메대 민족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왕위를 이어받은 지 50년 만에 메대를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3년 뒤에 리데를 정복하고요, 7년 뒤에는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을 설립하지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한자어로 바사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우리 민족도 사실 그 세계 무대에 그 웅장하게 막 나서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 고구려 같은 역사에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의 51%가 페르시아인이거든요. 그 다음이 아제르바이잔인 24% 정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이란도 거의 이 단일 민족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합니다. 이러든 그 고레스 왕,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발음하면 키루스예요. 키루스 2세입니다. 예, 영어 쓰는 사람들은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사이러스 그 틀린 발음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세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란의 정통성이거든요. 예, 이란 국가의 정통성은 그 엄청 우리보다 이 더 역사가 오래되고 그들이 가진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 보면은 콧대가 높지요. 우리 PPT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우리 혹시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영국 박물관에 제일 유명한다고 해도 되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그죠? 보통 다들 보신 것 같네요. 그 제자훈련 하면서 제 주머니에 다들 보셨다 해서. 영국 박물관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국 박물관을 데리고 가면 이거 1순위 아니면 2순위로 봅니다. 그죠? 이 고레스 왕의 실린더입니다.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데이트를 539년 BC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이 실제로 전시된 장면이에요. 그죠? 요만합니다. 이 지금 이거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라서 아무도 없는데, 보통 가면은 사람 득식을 합니다. 그죠? 요 정도 딱 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게 보면은 이 아카디안으로 이 바디 적혀 있는 이 아카디안으로 갈대 끝으로 적은 거예요. 갈대 끝으로. 그러니까 이 풀리 끝으로 새겨놓은 문자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카디안으로 할 줄 모르는데 구약을 전공하는 목사님들은 아카디안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구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과목만 배웠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죠. Cyrus the Great. 페르시아 왕국을 대제국을 세운 그죠?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 대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인들의 그러니까 이란의 이 민족 뿌리가 되는 그 왕이죠.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내셔널 뮤지엄에 전시됐을 때입니다. 10년, 지금 18년이니까요, 그죠? 한 8년 전쯤에 아마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 영국과 이란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란이 이 박물관 기념 개관 몇 주년을 해가지고 영국 박물관에 이 사이러스 슬린더 대여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거의 영국도 의견이 반반 분열됐습니다, 그죠? 빌려줘야 된다. 아니면은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 예, 빌려주면은 이거는 못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상당한 논란, 몇 달간 논란이 있었어요. 영국 내내, 영국 안에서 몇 달간 논란 끝에 이 영국 박물관에서 이란한테 대여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란 이그 국립 박물관에 전시됐을 때이 당시 이제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 빌려줬을 때 이란 내부 여론이 우리가 반환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거 만약에 우리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하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그때 외교 아마 혹시 이 세계 토픽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 국민들은 그 상당히 그 여론이 높았어요. 이거 영국한테 다시 돌려줘서는 안 된다. 자기꺼라 이거거든. 자기꺼라. 자기꺼를 남에게. 근데 영국은 또 이거를 자기들이 적절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을 넣었는데 뭐 사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영국에서 난게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가져왔죠, 그죠? 우리도 그 직지 요절 같은 거 그죠? 저기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란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영국 박물관이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아요. 이 영국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국가죠. 그래서 이건 상설 맞죠? 상설입니다 이거. 그래서 언제든 가서 뭐 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장면. 이게 마지막입니까?
우리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구체적인 본문은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설명할 텐데 오늘은 좀 배경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죠?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습니다. 책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기 우리 지금처럼 따로따로 있었던 그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권그 에스라서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에스라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원래 한 권이었던 이 책이 이제 초대교회 시절을 지나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까닭은 우리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에스라에는 에스라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고요.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 비망록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름 붙인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비망록이 뭐냐면은 1인칭 관점에서 서술한 거거든요. 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내가 그때 3.1 운동 때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보통 역사는 1인칭으로 기록 안 하지요. 그죠? 3인칭으로 기록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제가 이 비망록의 형식으로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3인칭으로 써야지요. 세종대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지. 내가 뭐 조선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에는 에스라 비망록 이 담긴 부분이 나오고요. 느헤미야에는 느헤미야 비망록이 담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서 점점 분리 다른 책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실제로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죠?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봤던 성경에도 느헤미야라는 책은 없었어요. 그냥 에스라서를 본 겁니다. 느헤미야가 붙어 있는 예수님이 봤던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분리되면서 저자도 분리되는 경향이 있죠. 사실 그 설득력 별로 없는 소리지만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고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말은 요즘 그 학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없어요. 그냥 모릅니다. 알수 없다 하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관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후에 지금 활동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활동했죠. 포로 시대 선지자였습니다. 같이 포로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 제가 지난달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 언급을 했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보다도 더 이른 시기, 포로기 이전 선지자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민족들한테 매국노 취급받았다 했죠. 너는 매국노다. 너는 애국자 아니고. 그죠?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다녔거든요. 뭐 자기든 자기 나라 망한다고 예언하고 싶은 예언자가 그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 망한다는 말 하기 싫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말 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결국 망한다. 우리 노예로 간다. 사람들한테 매국노 취급받았습니다. 저건 나라 망하기 바라는 놈이다.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우리 일제강점기도 36년 길다고 안 합니까? 그죠? 지금도 그 36년에 대해 한이 맺혀 있는 판에 70년 포로 생활 예언하고 다니는 그 선지자 같은 민족으로서 그 좋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도요 입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2년 예언했던 하나냐 선지자를 따랐지요.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유혹도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옵니다. 사람한테 내가 이 말씀 들고 가서 사랑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미움받아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본인 매국노가 된 거죠.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예언이 맞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죠. 그거 끝나고 풀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이 고레스 왕한테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끝난 까닭과 정확히 똑같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 왜 끝났습니까? 일본이 망해서 끝난 겁니다. 그죠? 미국에게 졌으니까 일본이. 바벨론은 결국 이 페르시아의 왕 그 고레스한테 집니다. 키루스 2세.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죠.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이 완전히 패배당하고 그 제국이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1장과 우리 그 뒷부분, 앞부분, 바로 역대하 36장 끝부분을 보면요. 똑같은 구절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를 이유로 에스라를 쓴 사람이 역대기를 썼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이 역시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내용이요. 에스라 1, 2장과 겹칩니다. 그죠? 겹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두 구절하고 에스라 시작하는 말씀 두 구절이 겹쳐요. 내용이 거의 뭐 토시 약간 다른 것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키루스 2세가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니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하지요. 이 왕은 이 말은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 페르시아는 다신교였거든요. 물론 그 신 중에 신은 태양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뭐 다른 신이라고 해서 배척하진 않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여러 신들,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레스 왕이 하나님도 신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야, 그래 너 하나님 섬겼으면 하나님 섬기라. 너 그 민족은. 지금 4절을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건축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거 도와주라 하고까지 명합니다. 은과 금, 물건과 고기까지 먹여주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지금 쉽게 이해갑니까? 점령국이에요. 그죠? 페르시아가 점령국이라고 해요. 페르시아가 지금 다 하나씩 다 때려 부숨을 쳤습니다. 메대 민족 다 부수고 리디아 부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바벨론 부수고 완전히 통일했습니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뭐 원조하고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에요. 점령했는데 그 나라의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거는 좋다 치도 신전을 또 세워주는 것. 그것도 자기 국고 틀어가지고. 이 말이 됩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일본이 정상일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 기독교에 얼마나 그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신사 참배. 우리 신앙을 다 부수기 위해서. 그죠? 악랄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죠. 정상. 아니 뭐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차피 남의 나라 뭐 도와주러 온 겁니까? 남의 나라 침략하러 온 건데 침략하고 괴롭히려고 왔는데 종교 탄압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역대하 끝부분 두 구절하고요. 에스라 지금 1장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얼마나 그 왕성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걸 지금 점령을 해가 왔는데 기껏 점령해가지고 하는 말이 종교 자유주고 너희 신전 우리 돈으로 지어줄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상식으로. 그러다 보니 결국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지요. 이 1879년 3월에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서 아까 본 그 저 실린더 있죠. 그게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 실린더 보면요. 아카디안인으로 적혀 있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표면에 그게 이제 아카디안을 해석을 하면은 아주 그의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면에 싹 다 이 아카디안으로 이 풀립으로 이렇게 새긴 글자인데 이 글의 번역본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한 유물이라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브리티시 뮤지엄 홈페이지 가도요. 이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을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실어 두었습니다. 예, 볼 수 있어요. 이 버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본인은 자기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 제국이 됐죠. 뭐 리디아도 묻고, 저기 메대도 묻고, 지금 바벨론도 묻고 했으니까 이 우리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선택 자유가 있음을 천명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정말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참 놀라워. 이게 1800년 후반대 유물 발견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에스라서의 역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 무슨 고레스. 왜냐하면 성경 말고 증거가 없었거든요. 에스라서 말고 증거가 없었어요. 고레스 왕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 증거가 없는데 증거해봐야 기독교인들 맨날 에스라서 이거 역대하 이것만 들이대는데 없었어요. 근데 1893년에 저 유물 딱 발견되면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겁니다. 이 학계가 난리가 났죠. 지금은 이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한 이 고레스 왕 키루스 2세를 그 최초의 인권 헌장을 선언한 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영국 박물관에 있는 이 토기 이 실린더를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보죠. 그러니 아직도 영국에게 이거 돌려내라. 이거 우리 거다.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민족, 뭐 자기 민족의 그 뿌리, 자기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그 왕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이렇게 악을 쓰고 있는 이란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 한편으로 이란 이해가 가지고 그죠? 자기들의 선조가 한 건데 왜 영국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가? 그게 참 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런 유물 봤을 때 되게 감동이 컸었는데. 간혹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에스라도 잘 알아요. 고레스 왕도 잘 알고. 근데 이 박물관 가면은 그냥 막 피곤한 겁니다. 다리 아파가 커피 마시러 가야지. 여기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는요. 이런 거 참 정말 가까이 살면서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예요. 얼마 좋습니까? 그냥 하프텀 되면 그냥 마실 가듯이 하나씩 보여주면 참 그 이 현장 교육 아닙니까? 살아있는 성경 교육이죠. 저도 사실 박물관 이런 거 갈 때마다 많이 안 봅니다. 정말 한 딱 3개 정도 보고 바로 나와요. 피곤하면 재미없거든요. 대신에 자주 가면 됩니다. 우리는 뭐 집 앞인데 조금만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아이들도 사실 이런 데 가서 학습을 시켜주면 책에서 본 것보다 자기 눈으로 직접 딱 사진 찍어놓은 것 안 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줬으면 됐지 굳이 성전 지으라고 금과 은, 돈까지 내줄 필요가 있었냐라는 궁금함입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실린더에는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그 뒤에는 이제 또 자기 업적과 그 뭐 또 여러 가지 그 주변 변방국들의 상황 이런 것들 나옵니다. 예언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이거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1023페이지입니다. 44장 28절에서 45장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거하와 미련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170년 약 170년 전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0년 이후의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사람 이름까지 딱 때려 맞추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그죠? 어떤 신학자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를 읽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너무 정확하거든요. 이름까지 고레스.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무너진 건축을 17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희 막 성전 다 무너지고 할 텐데 이 고레스 왕이 나와서 무너진 성전 건축하게 할 거. 건축뿐만이 아니라 너희한테 돈도 줄 거다. 성전 지을 돈도. 이 신학자는 이제 고레스 왕이 아마 이 이사야서를 읽고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이 왕은 이제 고레스 왕 자체가 다신교잖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어떤 정도 신으로 존중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책을 이사를 보니까 내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고레스 내 이름인데 이거? 근데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게 하고 거기들에게 돈도 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신이 두려워서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다 해버렸다라는 해석입니다. 뭐 그런 해석도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뭐 몰랐다 해도 상관없지만 이쯤 되면 사실 다들 하나님 믿어야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사실 그 5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이 170년 후에 있을 일도 예언하고 또 이뿐입니까? 또 다른 예언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이거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은 그 증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는 어떤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냐니까 전문용어로 이사야서 편집설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사야서가 이제 짜집기 됐다. 이제 훗날에 그죠 고레스 왕에 있었던 사건 또 다 보고 이제 뒤에 막 짜집기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증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CCTV 들이대면 뭐예요? 그 CCTV 그 조작됐다고 막 발뺌하고 이러는 판이에요. 지금 역사학계에서는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이 고레스 왕을 그 최초의 인권 선언을 행한 왕, 세계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왕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레스 왕이 인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관점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표면에 일어나는 일, 사실 그 뒷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늘 일어나는 뉴스를 그 표면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특별히 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언론을 보면요. 딱 역사학계입니다. 그죠? 누가 일하나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고 저쩌고 김정은 뭐 위원장이 어떻고 저쩌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저쩌고 그 밑에 뭐 존 볼턴은 뭐 어떤 성향이고 뭐 김영철은 어떻고 저쩌고 우리가 사실 그 말만 딱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저들과 딱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역대서와 그 에스라서의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레스 왕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170년 전에도 계획하셨고 그보다 일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미리 알려주셨고 70년 동안 너가 힘들 거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이름까지 정확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냥 고레스 왕이 되게 능력한 그 자비를 가진 인권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런 그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로 보면 끝이지요. 우린 그 뒷면을 봐야 돼요.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뭐 어떻고 저렇고가 아니라 그렇게 신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놓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개인사뿐만 아니라 역사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영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도 감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세상에 일어나는 일 표면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함께 이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같은 똑같은 역사를 배우면서 살아가지만 그 관점은 다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 자체만을 믿고 그것으로 그 인물을 해석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목격하며 살고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일들 가운데 그저 일어나는 표면적인 일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